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털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다. 십자가는 죄를 털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는 문안 인사와 함께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건 그 자신의 결단과 또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초대하신 초대장인 것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라도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사실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계시를 또한 만물 속, 온 우주 속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속을 살아가고 그 자연을 보며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이 우주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싫어하고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이 세상의 부패한 모습들이 그와의 어떠냐,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습은 그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더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욕심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런 욕심, 자기가 그 죄에 빠져있는 그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그 세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함에도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을 이제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교인인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이런 모습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상태, 그들의 죄악된 그 현실을 이야기했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열방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유대인, 믿는 자들 또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삶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 당신은 왜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 얘기만 합니까? 하고 여러분은 말할 겁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 역시 그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악한 사람들이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죄에서 돌아서기는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벌을 쌓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형벌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설은 제쳐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뭐 유대파 기독교인, 헬라파 기독교인, 뭐 로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소위 정통이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 유대교도 타락할 수 있는 거고, 가톨릭도 결국 타락하게 됐고, 기독교도 수많은 타락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기독교 정통은 어떠냐? 정통도 정통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각성시키죠. 그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외치는 저들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벌을 받을 거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을 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식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 18절.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안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도를 알고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만 못하다라는 거죠. 2장 25절.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게 없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권리와 명예를 그들에게 주실 겁니다. 사실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 유대인이다라고 칭하면서도 버젓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뭐냐? 실력이나 신분, 종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 바를 알게 해주셨던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인 거죠. 택함을 받았다 아니다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2장 29절.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따라 살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은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 중 몇몇은 그런 자신들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한 그런 어떤 할례와 또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조항대로 종교적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을 세상으로 전하는 그 역할, 열방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긴 건데 그런 유대인들은 이 사명이 마치 자기들만 선택을 받았고 자기들만 특별 혜택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존재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로마인이든 누구나 다 죄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 다 똑같다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맡았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3장 21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선한 사람이 된다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이니 사실 새로운 길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싸울 게 아니고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믿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거죠. 그 3장 23절,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과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고 누구든지 그 피를 받음으로 속죄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얼마나 종교적인지 그래서 자랑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장에서 바울은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의하며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출신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러니까 칭의. 그건 우리가 뭐 실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하심을 얻은 그걸 말하는 건데 그 확실한 예로서 유대인들을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 사람을 예로 들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고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걸 알게 합니다. 4장 1절, 우리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문제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인 것이 과연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는 그 일을 자랑하고도 남을 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내세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은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만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을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일한 대가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행위와 무관하다. 할례가 아니다. 율법과 무관한 거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걸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공짜를 좋아하면서도요. 이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합당한 뭘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가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처럼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이 기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그것조차 행위에 근거한 식으로 해석을 해가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라는 또 어떤 자기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내가 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정말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 부르심에 있어서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순종으로 행해야 하는 그 행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또 능력 있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미루죠. 이상한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다 대신 다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순종하는 일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마술램프 속에 지니처럼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됐어요. 은혜로 돼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어떤 실력으로 돼서 그 다음에 모든 걸 하나님께 미루는 은혜 달라고 하면서 다 믿어버리는 뭐가 미루어버리는 잘못된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 그 마음을 의롭다고 보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행하신 그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다라고 칭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4장 22절.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죄 없는 자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여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 복된 선언이 기록된 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받아들이신다라는 이것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든 인류 그 누구도 그동안 하나님이 용서하실 만한 어떤 합당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말하자면 죽음으로 휩쓸려가던 그 길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악에 강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왜? 나를 왜? 왜 내가 뭐 어쨌다고? 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대답 한번 했는데 TV에서 그 동물 관련 프로그램 중에 그 길거리를 배회하고 주인이든 그 강아지들 구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또는 집을 잃고 여기저기서 막 공격당하면서 먹을 것 찾아서 그냥 눈치 보고 여기저기 헤매고 너무도 춥고 긴 겨울밤을 그 밖에서 덜덜 떨며 지내고 결국에는 눈밭에 쓰러져 얼어 죽어가는 그런 동물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보다 더 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만약 나의 자녀가 길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다가 배회하다가 그 추운 겨울 눈밭에 쓰러져 오들오들 떨며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 6.25 전쟁 그 마지막 그 이 막바지 일사후퇴 때 어느 미군이 마지막으로 이제 철수하는 중에 다리 밑에서 아기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내려가 봤는데 그 추운 겨울 그 발가벗은 여자 하나가 웅크려 있는데 가보니까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자기 아이를 살리려고 그 여인이 그 갓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자기가 벗고 아기를 감싼 거예요. 그 웅크려 안고 결국 보호하다가 그렇게 얼어 죽은 거죠. 다행히도 그런 어머니의 희생의 사랑으로 이 아이는 그때까지 죽지 않아서 그 미군이 참 처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묻어주고 아기를 구해서 양자로 삼아 키우게 된 그런 예화를 듣고 굉장히 많이 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생명을 구원해내며 있어서 부모가 뭘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죽어갈 운명뿐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그 희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4장 25절.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으나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마치 내 스스로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 생명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헐벗고 굶주리고 영원한 죽음의 강으로 휩쓸려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장은 인간의 출신이나 신분, 실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이제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5장 1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 중에 화목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레위기 9장을 참고해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처음 취임식 때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을 위해 속죄의 경우는 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걸 먼저 드리고 화목제를 맨 나중에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먼저 속죄제를 통해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는 제사의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관계, 그와 동행하는 관계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제사 제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단지 속죄제로 죄와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와 영원히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미안, 쏘리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죄악된 길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꿈꾸셨던 그 생명의 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이제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죄의 피로 의롭게 된 그런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의도를 따라 각자 보내를 받은 땅끝 그 현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볼 때는 뭐 힘들고 고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에 걷는 쾌락과 죽음의 길과는 전혀 다른 반대길, 생명과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고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절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죄 탈탈 털고 구름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꿈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이 세상에선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 그 환란의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란을 인내하고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의 이유요, 존재의 이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격이 되어 구원해 주실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쓸모없는 그때에 이미 말했던 것처럼 마치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목숨을 주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5장 6절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내 죄악으로 죽을 나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지금에야 얼마나 더 큰 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주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인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단지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바른 성도의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게 하신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알게 되는 거죠. 자, 한마디로 우리의 조상 아담이 모든 인류를 죄악과 죽음의 길로 빠뜨렸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설 유일한 길,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 이 복음을 계속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 15절,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는 얼마나 큰 격차가 있습니까? 아담은 자기 죄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한 번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준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까지 주십니다. 아담이란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아담이란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용서와 무죄 선언이라는 선물을 거저받고 모두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가져왔으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길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5장 19절 아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이 온 인류가 지옥으로 가는 길로 이끈 그런 결정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되돌이키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그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는 묵상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 무엇보다 그 화목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시대에 그런 소중한 생명을 얻는 성도답게 생명을 얻은 성도답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죄를 짓지 않는 아니며 살아가는 거고 그저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십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셔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결국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직접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인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왕의 자녀들이 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땅에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로 인해 누리는 축복을 그로 인해 축복을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된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열방의 주를 알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신 거죠. 자, 그런 약속을 유대 이스라엘이 처음 맡았지만 저들은 결국 그 약속을 다 떠났고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길로 가버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남은 자, 교회에게 그런 사명,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사는 삶이 주어진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이미 지옥으로 가는 길에 떨어져 살아가던 자들이요. 그래서 그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이 지옥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잡아주셔야만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유일한 생명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저주받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서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심을 믿음으로 천국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피를 통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참된 화목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믿음조차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착각해서 믿음이라는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자랑하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순종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힘을 은혜라는 명목으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이 있지 않고 또한 단지 죄를 털어내는 용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빛과 소금된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데 자꾸 이 확실하고 정확한 복음의 소식을 복잡하게 꼬고 과잉해석하며 무리한 종교적 지식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진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는 죄를 털어내는 먼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로 우리가 들어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